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217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아멘.
아테네에 도착한 바울은 자신이 베레아에 남겨두고 온 실라와 디모데가 아덴에 이르기를 기다리면서 아테네를 먼저 직접 둘러보았습니다. 철학, 문학, 예술, 문화, 역사의 도시로 알려져 있는 아테네는 실은 어느 도시보다 더 심한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온 도시가 크고 작은 신전들, 신상들, 그리고 제단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은 격분했습니다. 바울의 격분은 아테네의 부정부패 혹은 악과 불의로 인한 격분이 아니었습니다. 고작 쇠붙이나 돌조각에 불과한 우상을 섬기는 아테네 시민들의 영적 무지에 대한 거룩한 영적 격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격분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망치를 들고 아크로폴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으로 뛰어 올라가서 신전의 기둥을 부수고 그것도 모자라서 신전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금과 상아로 만들어진 높이 12미터의 아테나 여신상을 깨뜨리면서 그 신전 속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소리를 쳤습니까? 아니면 붉은 물감통을 들고 다니면서 곳곳에 세워져 있는 신상들에마다 X표를 쳤습니까? 또 그리스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신전인 제우스 신전을 찾아가서 신전 주위를 빙글빙글 돌면서 소위 땅 밟기를 했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사려 깊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출애굽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 내려와 보니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이 금 송아지를 만들어 두고 금 송아지를 가리켜 여호와 하나님이라면서 광란의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격분한 모세는 백성들이 만든 금 송아지를 불살라 깨트려 가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그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농경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자신들이 믿던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 유목민의 신이므로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는 농경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게끔 농사의 신을 따로 믿어야 된다는 영적 무지로 인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확고하게 세워져 있는 지도자들은 백성이 만든 우상들과 제단들을 파괴하곤 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금 송아지를 깨트려 가루로 만들어 버렸던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민들이었기 때문이고 이스라엘의 경건한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만든 우상들과 제단들을 파괴했던 것은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내려주셨던 언약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만든 우상들과 제단들을 훼파하고 없애버리는 것이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든지 허용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지금 격분한 곳은 가나안 땅인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이방 땅 아테네 도시였고 바울의 격분의 대상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들인 아테네 시민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곳 사람들 때문에 격분한 바울이 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17절을 보시겠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바울은 회당과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변론했습니다. 우리말 변론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디알레고마이는 토론하다는 의미와 함께 연설하다, 강론하다, 설교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한 회당은 두말할 것도 없이 유대인 회당입니다. 아테네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도 유대교인들인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 즉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회당은 본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공간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그곳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토론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또 바울이 찾아간 장터는 아고라였습니다. 당시 아고라는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 기능뿐만 아니라 재판과 집회 기능, 그리고 자유 토론 기능까지 갖춘 공개 광장이라고 했습니다. 그 광장에서는 어떤 주제든 항상 자유 토론이 가능했으므로 그곳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그곳 사람들과 토론을 벌인 것 역시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바울이 회당과 장터에서 전하고 토론한 내용의 핵심은 예수와 부활이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바울과 논쟁을 벌인 사람들 가운데에는 에피큐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주전 4세기에 에피큐로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에피큐로스 주의는 쾌락이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최고 선이라고 표방했기에 흔히 쾌락주의와 동의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에피큐로스 주의자들은 모든 고통, 미신적인 공포, 죽음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나서 평정심을 유지하면 쾌락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신은 인간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혹 죽을지도 모를 내일을 위해서 오늘 먹고 마시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반면에 에피큐로스 주의와 비슷한 시기에 제논이라는 사람이 창시한 스토아 주의는 인간의 이성을 절대시하면서 금욕주의,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 그리고 만민형제주의를 내세웠습니다. 그들의 신관은 경배 대상으로서의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범신관이었습니다. 바울과 논쟁을 벌였던 그 에피큐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이 바울을 가리켜서 말쟁이라고 비웃었습니다. 우리말 말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스페르몰로고스는 본래 시장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음식 찌꺼기를 줍거나 마차에서 떨어진 물건을 주워서 연명하는 비천한 사람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본문 속 어떤 사람이 그 경멸적인 용어로 바울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바울을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하고 지식의 쓰레기나 주워서 그냥 전하는 형편없는 인간으로 평가절하했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 장 본인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와 부활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과 논쟁을 벌이던 사람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바울을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여겼습니다. 아테네가 온갖 신전들과 신상들이 가득 찬 우상의 도시인 만큼 그곳에서 바울이 예수를 전했으니 그곳 사람들이 바울을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본문 속의 그 어떤 사람은 바울이 단수형인 이방신이 아니라 복수형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여겼겠습니까? 예수를 헬라어로 예수스라고 표기합니다. 부활은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입니다. 본문 속 그 어떤 사람은 우상의 도시 아테네의 시민답게 예수스뿐만 아니라 당시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지 않던 단어인 아나스타시스도 신의 이름으로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가리켜서 복수형을 사용해서 이 사람이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쾌락주의를 쫓는 에피큐로스 철학자든 아니면 인간의 이성을 절대시하는 스토아 철학자들이든 그들이 아테네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하나 혹은 하나 이상씩의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었음을 의미합니다. 돌이나 나무 혹은 금속으로 만들어진 우상이 아무리 아름다운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해도 우상들의 특징이자 공통점은 생명이 없는 무생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무생물, 우상의 도시 속에서 예수와 부활을 전했던 것은 생명 없는 무생물, 우상을 섬기는 아테네 시민들의 심령 속에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심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어느 도시보다도 아테네가 더 심한 우상의 도시임을 확인한 바울의 격분은 신전의 훼파나 신상의 훼손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우상은 망치로 깨트려 부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상의 출처가 나무나 돌 혹은 금속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돌이나 나무 혹은 금속으로 이런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빌면 이런 모양의 우상이 이런 복을 줄 것이라고 믿는 마음속의 생각이 우상을 빚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끝에서 우상이 빚어지기 이전에 먼저 마음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우상을 아무리 없애도 그 사람 마음속의 우상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우상 숭배자일 뿐입니다. 바울은 태어난 이래 자기 손으로 단 한 번도 우상을 만든 적이 없었습니다. 철저한 유태교 신자였던 바울은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우상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바울은 무서운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바울은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유한한 육체를 지니고 시간과 공간의 지배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보기 위해서는 부단히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마음 속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단정한 우상을 만들어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교회 짓밟기를 천직으로 삼았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바울 자신이 만든 하나님의 우상의 뜻이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바울 자신의 뜻이었습니다. 바울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우상을 스스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바울 자신이 하나님을 창조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자기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손으로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역설적이게도 자기 자신이 우상 숭배자임을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태어난 이래 자기 손으로 단 한 번도 우상을 만든 적이 없었기에 자기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로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우상 숭배자라는 사실을 전혀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심각한 문제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접함으로 해결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에게 시력의 상실과 회복이 있었고 그 와중에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음을 사도행전 9장 18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라는 우물에 갇혀서 자기라는 우상을 섬길 때 빈을 뒤집어 쓴 눈을 지니고 있던 바울은 자기 자신과 세상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영이신 하나님은 더욱 바르게 알 수도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 속에서 빈을 벗은 눈을 얻은 뒤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비로소 영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볼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실상도 비로소 똑바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울이 신주단지처럼 부둥켜 안고 살던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었던 것은 고작 공동묘지에서 한 줌의 흙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자기라는 우상을 섬겨온 그동안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무의미했는지를 빈을 벗은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었던 덕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바울은 마음으로도 우상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날마다 죽고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하기까지 자기 부인의 삶으로 일관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 속에서 생명의 삶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귀한 삶이 결코 있을 수 없음을 확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생명 없는 우상들의 도시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하고 토론한 내용의 핵심이 예수와 부활이었던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아테네 시민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에 접하기만 하면 그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기만 하면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힘입어 빈을 벗은 눈을 얻기만 하면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자기라는 우상 숭배의 삶에서 그들도 탈피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 속에서 생명의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 삼으시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만약 부활하지 못하셨더라면 그분이 아무리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참되고도 영원한 새로운 생명의 삶의 기회는 절대로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공동묘지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 자기 숭배의 삶에서 탈피해서 빈을 벗은 눈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똑바로 보면서 참되고도 영원한 생명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믿는 이로서 이제부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속에서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살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 생명을 쫓기 전까지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회심 이전의 바울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과 주위 사람을 동시에 해치는 흉기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그 생명 속에 거하지 않는 우리는 결국 생명 없는 자기라는 우상 숭배자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한 교우님의 고백을 함께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606구역의 최경화 집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고2가 되는 아들과 중3이 되는 딸, 이렇게 두 명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일은 저에게 늘 힘겹게 느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키우면서 비로소 무릎을 꿇게 되고 잡고 있던 운전대를 조금씩 주님께 내어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피아니스트로 키워지느라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에 매달려 레슨과 콩쿠르, 반복되는 실기시험으로 늘 순위에 신경을 쓰며 경쟁 속에서 자랐습니다. 피아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뜻도 모를 말과 어머니의 극진한 보호와 관심 속에서 음악 공부를 하다 만 15세라는 어린 나이에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 후 13년 만에 귀국하여 결혼하고 교수도 되고 건강한 아들과 딸도 출산했습니다. 마음먹고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구나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도 뭐든지 잘하고 뛰어날 것이라는 데 의심 한 점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육아를 하게 되면서부터는 삶이 기대했던 것 같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학교는 왜 맨날 가야 하냐고 아침마다 물어보는 큰 아이와 저는 성향이 너무 달라 자꾸 다그치고 야단치기 일쑤였고, 엄마 품이 그리워 피아노방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다 잠든 딸아이를 보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애들은 낳으면 저절로 큰다는 말은 대체 누가 한 말인지, 저절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었고 모든 일을 힘겹게 끌고 가지 않으면 제자리에 가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등학교 3학년이던 아들이 자기는 괜히 태어났나 보다며 태어나지 않았었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면서 절 바라볼 때 전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부모교육과정 2년을 울면서 다니며 내가 얼마나 내 틀에 아이를 맞추려 했는지, 뭐든 엄마 뜻에 따라야 했던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인 나 역시 얼마나 인정받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를 쓰며 자라왔던가, 그걸 똑같이 아이에게 강요해왔던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성취해야 했던 것들 때문에 배우지 못한 값진 것들과 자라면서 하찮게 여겼던 여성성이나 모성애, 너그러움, 여유, 이런 것들이 양육과 가정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늘 시간에 쫓기며 완벽을 추구했지만 내 전공 외에는 얼마나 아는 게 없는지도 절감하게 되었고, 이젠 내가 아이들을 위해 뭘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내 뜻대로 기도 없이 키워왔던 것을 회개하며 성공을 향한 욕심으로가 아닌 무릎으로 아이들을 키우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같이 앉아서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읽고 주일 예배가 거듭될수록 우리 아이들이 학교 성적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만 있으면 어디서 무엇을 하든 걱정할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디를 가건 그것이 광야나 물 없는 사막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오히려 황제의 도시보다 더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걸 아이들이 어렸을 때 생각하지 못했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위해 매진하다가 결국 똑같은 삶을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죽기 전에는 좀 더 주님과 가까이 살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며 세상을 떠나지 않도록 삶의 방향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주님께서는 같은 생각을 갖고 무릎 꿇는 기도 친구들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 주변에는 고생하지 말고 애는 하나만 낳든가 아니면 요즘 세상은 애 없이 전문적인 일 하면서 재미나게 사는 것도 좋다고 조언하는 부모님도 제법 많이 계십니다. 저도 예전에는 둘 이상을 키우면서 인생을 아이 키우는 일에 다 소비할 수 없다는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 양육을 통해서야 겸손을 배우고 비로소 주님께 무릎을 꿇게 된 이제는 자녀를 키우는 일이 얼마나 복되고 값진 일인지 자녀를 주님께서 이끄시는 걸 궁금함과 기대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설레는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경험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주님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내 욕심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키우시는 걸 알게 된 지금은 늦었지만 만약 3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재철 목사님처럼 넷은 낳아서 키우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한동안 저는 절 피아니스트로만 열심히 키우셨던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제가 원망의 말을 쏟아놓을 때마다 늘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의 최선을 다하셨던 것이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 사회 속에서 자식을 그렇게 키운 걸 너무 잘못했다며 다시 키운다면 정말 기도와 믿음으로만 키울 텐데 말씀하십니다. 이제 저는 자녀 양육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점점 맡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주셔서 키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저도 같이 자라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 여전히 미숙하지만 아이들은 좀 더 미리 주님께 순종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어떤 모습의 도구일지는 주님만이 아시겠지요. 감사합니다.
최경아 집사님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자신이 의식하지도 못하는 가운데 오랫도록 자기 능력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기라는 우상 숭배자로 살아왔습니다. 자기를 우상으로 숭배하던 삶의 피해는 최 집사님에게만 돌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녀들의 몫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 집사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시작하면서 최 집사님은 핀을 벗은 눈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기 능력으로는 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발견이었습니다. 지금 최 집사님은 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부활하신 예수님의 참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최 집사님과 아이들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죽음을 깨뜨리심으로 우리에게 참되고도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총의 선물이라면 최 집사님은 지금 가족들과 더불어 그 큰 선물을 함께 누릴 줄 아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되고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부활은 결코 거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지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의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아무 의미를 지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을 기리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라는 우상 숭배자로 살아오느라 자신과 주위 사람을 동시에 해치는 흉기처럼 살아왔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우리 모두 우리에게 이미 임해 계시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속에서 비늘 벗은 눈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을 똑바로 직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다. 부활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부활의 생명을 힘입어 부활의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다. 결코 잊지 마십시다.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사랑해야 할 사람을 가장 확실하게 사랑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 속에서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내 손으로 어떤 형태의 우상도 만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속에는 온갖 우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모든 우상들의 출처가 바로 내 자신이기에 결국 나는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주위 사람들마저 해치는 흉기로 살면서도 그 사실을 전혀 자각지도 못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을 기리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나의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미 부활의 생명으로 내게 임해 계시는 주님의 생명 속에서 비늘 벗은 눈으로 하나님과 세상과 내 자신을 언제나 직시하게 해 주십시오. 공동묘지에서 한 줌의 흙으로 끝나버릴 나 자신을 숭배하는 어리석음을 다시는 범치 않게 해 주십시오.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 속에서 날마다 죽고 나를 쳐 복종함으로 날마다 부활의 생명 속에서 참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부활의 생명 속에서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고 정립되게 해 주셔서 나로 인해 내 주위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선물이듯이 내가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 내 주위 사람들에 대한 가장 큰 사랑임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